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이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안 바뀌었네요.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너는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금잔대에 결혼해서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대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가 보인 양식대로 살지나
아멘. 자세히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지성소는 성막의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 3분의 2가 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언약궤가 있고 또 성소에는 새 기구가 있는데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은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편에는 오늘 말씀할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성소 가진 특징이 있다면은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창문이 없어요. 게다가 성소는 네 겹의 천들로 가죽 덮여 있어서 전혀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네 개의 덮개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할 텐데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배실로 짠 천이 있고 그 위에 염소 털로 찬 천이 있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고 또 그 위에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겹으로 덮여 있고 그것을 이동할 때는 다 걷어서 계속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반하는 레이지파 중에서는 이것을 성전에 성막에 했던 그런 그 천 이런 거 음반하는 무라리족 속입니까? 그래서 수레를 줘서 수레를 끌게 하고 이렇게 무겁게 무거운 걸 운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겹으로 차서 빛이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공간을 비춰줄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할 이 순금의 등잔대가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 세 가지 기구 중 먼저 진설병 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순금의 등잔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것을 등대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닷가에 서 있는 라이트하우스 그 등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불을 켜놓는 등대 다시 말해서 영어로 표현은 램프스탠드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 또 개역 개정이나 공동번역 흠정역 이런 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 이제 등잔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메노라라고 말하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캔들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있는 그 등대, 이 등잔대는 초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캔들스틱은 아니고 램프스탠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등잔대가 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금의 등잔대의 재료와 구조는 어떠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31절 말씀하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를 연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순금 등대는 등잔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밑판이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또 여섯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볼까요? 이렇게 이제 밑에 밑판이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올라와서 줄기가 이제 여섯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가운데 줄기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를 만들 때 다른 성소처럼 괴, 그죠? 언약괴나 또 떡상의 괴도 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시티나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등잔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정금으로 사용합니다. 또 이외에도 등대의 불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불집게와 불똥그릇 동일하게 뭘로 만들라고요? 38절 보니까 순금으로 만들라 말합니다. 그래서 불집게는 타버린 심지를 잘라내는 데 아마 사용했을 것이고 불똥그릇은 타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 짐 밖에 버리는 데서 그걸 담는 데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다른 그 언약궤라든지 떡상 같으면은 고와 또 넓이와 궤가 얼마나 하지 이렇게 일러줬잖아요. 근데 이 순금 이 금 등잔대만큼은 사이즈가 일러져서 안 일러졌어요. 사이즈가 안 일러져 그냥 얼마만 들으라 순금 한 달란트 정도로 사용해서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파운드로 따지면 한 75파운드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금 1kg를 환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랍니다. 그러면 이게 환산하면은 이 34kg의 금을 환산하면 약 17억 원. 근데 이것은 이제 만들려면 제조비도 들고 수공비도 들면은 17억이 아니라 한 20억 정도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 금잔대예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주위를 밝혀야 되니까 최소 한 5피트 정도 제 키 가까이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밝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성소 기구를 만든 사용되는 재료의 나무는 지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그랬고 또 금은 신성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나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금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만 드러나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언급되어 있는 것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쳐서 만들 때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하라 그랬죠. 근데 반드시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햄머로 손으로 쳐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망치 같은 건 도구로 때려서 등잔대를 세밀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나사를 쪼이거나 녹이거나가 아니라 두드려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 이것은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매맞음에 대한 것을 예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한다는 것만 예표하는 것이라 이 순금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금의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 세 개씩 옆으로 가지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이 중간에 장식물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전부 이 살구나무 꽃 모양, 꽃받침과 꽃 그리고 열매 모양의 장식이 거기 있는데 이것이 다음 거 볼래요? 한 가지 한 개당 이런 장식이 세 개씩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장식은 불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 순전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식은 모두가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가 영어 표현으로는 아몬드 트리예요. 아몬드. 그래서 이 살구나무 꽃받침과 꽃과 열매 모양으로 한 가지당 세 개씩 장식되어 있으니까 총 18개고 또 줄기에는 4개가 있고 도합 22개가 되고 또 줄기와 가지 끝에 일곱 잔이 있습니다. 이 잔도 역시 꽃받침과 꽃 열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금 등대에, 이 등잔 때에 살그 모양의 장식품이 마디마디 다 몇 개요? 29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순금 등대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했을까? 그 의도가 뭘까? 무엇을 가르쳐주는 의도인가?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먼저 적용할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등잔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사실 이 성막의 등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언급했던 것 외에는 그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는 부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 본문 자체의 등대를 또 어떻게 묘사하는가 볼 때 우리는 이 등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생명과 빛에 대한 그런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순금 등대 외에 이렇게 살구, 나무, 열매와 꽃 모양의 장식물이 많이 있을까? 이건 역시도 이 등대 해석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 한 구절인데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민수기 17장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력에 대해서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 온의 자손들이 반역을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성소에 넣어두면은 택한 지파 족장의 지팡이에 거기에 우미 트고 도디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7장 8절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구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고 나면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순서였어요. 이 쌍난 지팡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 때에 가지와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거기 그 음이 돋고 가지가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순금 등잔 때에 있는 29개의 장식물로도 음의 모양과 꽃의 모양, 열매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의 이 순금 등대와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의 모습을 등대의 각 가지가 동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지도자에게 권위를 부여해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지팡이에 그렇게 음이 돋고 또 순이 나고 또 꽃이 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나오듯 생명의 원천이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죽은 나무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예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봄이 되면 처음으로 음이 돋고 또 거기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는데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을 이 살구나무가 예표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의 등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신성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쳐서 순환을 당하실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이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뭐라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세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성소를 보고 그렇게 보여준 대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금덩어리를 쳐서 정확한 균형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갖춘 등대로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었냐면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36장에 나오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을 알고 이것을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델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뭘 줘요? 지혜와 권능을 부어줘서 성막의 모든 기군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대는 그럼 언제 불을 밝힐까? 궁금하죠? 네. 불 밝히라고 만든 기능인데 언제 밝힐까? 이 순금 등잔대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 등잔대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을까? 바로 빛을 발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언제 빛을 발하냐? 레위기 24장에 나타나 있고 출애굽기 30장에 두 구절 언급하고 있는데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놓으라는 거예요. 이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오일을 갖고서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는 내용이 좀 달라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이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꺼야 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서로 대립되죠. 항상 끊이지 않고 불을 켜놓으라 해놓고서 여기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꺼야 한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과 레위기 20장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 등불은 어두운 밤을 또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대낮이라도 창이 없기 때문에 성소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 때문에 낮이라도 등불을 켜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주석을 18세기 침례교회 그 위대한 성소 주석가인 존 길이라는 목사님이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인용해 놓은 그 기록을 의해서 살펴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충돌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밤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개의 모든 등잔대 빛을 다 밝힙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일곱 개 중에 바깥쪽에 있는 네 개의 등불은 꺼요. 두 개. 그리고 몇 개만 켜놓는 거라. 세 개만 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끝에 네 개의 등불은 사르고 가운데 세 개의 등불만 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지금까지 불을 밝히고 있던 이 네 개의 등불은 이제 끄고 그것을 심지를 점검하고 또 밤 되면 다시 거기 있는 불을 다시 이용해서 또 옆으로 불 붙여서 이렇게 밤새도록 불을 또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충되는 구절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납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등대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의무였던 겁니다. 이 성소의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과 관계와 사귐이 지속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9절 10절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계속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개념이요. 그래서 다윗 역시도 시편 21편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다윗도 생명과 빛이 누구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도 마찬가지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의 소리가 빛을 보겠나이다. 이런 구절도 아마 성소에 있는 이 등잔대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 자체이고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빛 자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 서신에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등잔에 감람류 순수한 올리브유를 채우고 심지어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빛을 내도록 하는데 이 불도 아무 불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 불이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제단에서 내려진 그 불을 갖고서 그 불을 계속 사용했던 것입니다.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 그냥 쉽게 오늘처럼 호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서 붙인 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은 아론의 아들이 있죠. 그죠?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면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불 받아서 요란법석 던져 불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런데 이 그런 사람 보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편협됐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드러나는 신앙의 형태와 삶을 보면은 성령 받고 뜨겁고 불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 겸손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회의 편에 서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엄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 받은 거예요. 마치 예, 누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그 다른 불을 써서 했듯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불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니까 거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여기 일곱 등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기록되었어요. 네,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수로 말하면서 뭘 가리키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일곱 등불 켠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일곱 등잔에 채우는 기름 역시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짠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잔대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고 등잔의 불과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 받으면 안 되고 누구요? 성령으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등대와 일곱 자는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드렸어요. 순금 등대 자체는 이 등잔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부활과 순환을 의미하고 일곱 등잔의 빛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빛을 비추시게 하는 겁니다. 이 순금등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해석하죠. 그렇지만 이 아더핑크라는 이 신학자 아더핑크라는 것은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또 빛이지만 한계를 정해놓았다는 것이 이 아더핑크의 논지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9절과 여러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인 건 사실이지만은 한계를 정해놔서 세상에 있는 동안만 빛이다. 이것이 아더핑크의 신학자가 예수님이 빛이긴 한데 한계가 있다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한계를 정해놨다. 있는 동안에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죄인들은 빛을 싫어하죠. 왜? 그 빛이 백조에 다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빛을 없애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어디로 간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에다가 제자들도 빛이 없는 어둠의 흑암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오순절에 이제 뭐하죠? 성령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굴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고 시장된 성도 우리에게도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고 빛을 비춰주는 사역을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등잔의 빛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의 사역을 또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올 때 인간들은 어둠과 무지가 벗겨지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너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근데 그리스도 나올 때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빛을 깨닫게 되어 또 그것을 빛을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지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는 바울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말씀을 줬는데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일러갔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알려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고린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은 성령의 불을 밝히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등잔불은 세 가지를 비춥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 빛. 첫 번째는 그 등잔 일곱에 불을 놓으면서 뭘 밝혀요? 등잔불 자체를 비춰줍니다. 그렇죠? 이 등잔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냅니다. 등잔대는 줄기와 가지 좌우 대칭이 있고 또 34kg에 한 75파운드 정도에 소요되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의 불을 사르고 불을 밝힐 때마다 이만큼의 키와 이만큼의 폭으로 붙이면서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래서 빛을 받치면서 그 등잔대 자체를 비춰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성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주를 예수가 신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고 천지 창조자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는 사실도 누굴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비상한 두뇌를 가졌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이 비추는 기능이 첫 번째 뭘 비춘다고요? 등잔 때 자체를 비춰준다. 그 말은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증거하고 드러나고 고백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지자들이 분양하시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여기는 떡상도 있고 떡을 진설해놓은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떡이 오고 또 묵은 떡들은 거기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분양을 하죠. 앞에 있는 향을 피우면서 분양할 때 어둠은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면서 향이 올라가도록 돕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라. 또 8절에도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옆에 끊지 못할 것이라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끌 때 또 향을 사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장 때 일급 등잔에는 불이 없을 때는 향을 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향을 올릴 때 등대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분향단이 기도를 예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처럼 향내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빛이 밝히면서 그 향을 피운다는 것은 제사장과 또 성령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한다? 간구하신다. 물론 주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는 문학을 전공한 아주 많이 배우고 화려치를 써 많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기도는 못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와 그 불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연락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함께 돕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이 떡을 갈고 또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꿀 때마다 빛을 비춰서 떡을 다시 진설하고 또 먹기도 하죠. 그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더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냐?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의 조명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성령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과 깨우침의 성령의 조명함이 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듯이 성경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법전이나 어떤 유머집이나 어떤 소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유머집 같은 거는 한번 읽으면 다 알잖아. 그죠?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성경은 뭡니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죠?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늘 함께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읽을 때마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이 있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누가 성령이 빛을 비추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 자체가 등잔대로 그 자체를 비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참된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한 번 더 결정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불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바로 등불이다. The lamb is it lamp. 그죠? The lamb is it lamp.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그 빛을 밝히는 등대가 주님이구라는 사실을 마지막 때 더 확연하게 보고 깨달는 그런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은 순금 등잔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그 기초가 되어 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영적 삶과 생활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 캄캄한 세상은 누가 빛을 비춰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누가 우리 스스로 성도들이 그 빛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빛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빛의 사자들이요 어둠에 비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 빛을 비치하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출 수 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5장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착한 행실로,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자, 아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너희는 이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뭐로 나타나요? 빛들로 나타나며,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산을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금이 등잔대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오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할 것은,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 내가 지금 빛을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는 것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죠?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행실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빛의 모습 가리고서 순금등대의 빛을 바라는 성령의 사역과 함께 또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기를 또 기도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들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